제49장 성질을 처리함. 구원은 사람의 성품과 행위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함. 한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응당 행위와 성품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생명과 성품과 행위에서 변화를 갖게 합니다. 믿는 이들의 행위와 성품에서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질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부분 쉽게 성질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성질이 변하지 않고 이전과 같다면 이방인과 교회 가운데서 간증이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따른다면 사람이 갓 믿었을 때에 마땅히 성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표현. 어떤 사람이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주님을 믿은 사람은 그의 생활에 마땅히 몇 가지 표현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함은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분부이며 서로 사랑함은 믿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도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온유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본이 됩니다. 셋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우지 말고 부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인내입니다. 믿는 이들은 각종 생활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에 인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로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로도 기쁨이 감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섯째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십니다. 일곱째는 겸손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서 그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 처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될 때 먼저 이상 일곱 가지 요점을 초신자에게 들려주어야 하며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은 다시 그들에게 이것을 해석해주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보합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임. 성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표현과 어긋나며 성질은 믿는 이들의 성품에 보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사랑이 있는 곳에 성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동시에 다른 한 면으로는 사람에게 성질을 낼 수 없습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사랑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그리스도인 생활은 반드시 성질을 내지 않고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분 자신도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또한 그의 생활 태도에서도 계속하여 그러할 수 있다면 그는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성질을 내는 사람은 거친 사람입니다. 성질은 사람의 감정 속에서 가장 거친 것이고 사랑은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그것의 나타남이 바로 온유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면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당신은 초신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말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참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 우리는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당 자기를 떨쳐버려야 하며 자신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히 화가 없어질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사람이 성질을 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것의 표현입니다. 넷째로,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인내이며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인내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인내하는 것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확실히 비합리적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사랑은 자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배하신 환경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하며 마음대로 성질을 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므로 우리는 성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는 성질의 지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에서 응당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생명이 바로 기뻐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뿐 아니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과 기쁨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요란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째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땅히 온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질과 겸손은 서로 보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질을 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며 그 속에는 낮아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당 주님의 낮추심을 따라야 하고 낮추심의 길을 가야 하며 범사에 성질 내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노하는 것과 화는 믿는 이들의 생활과 보합되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이며 화는 반드시 분노와 연결됩니다. 이 일은 마땅히 사람이 갓 믿었을 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의 처리입니다. 아마 당신은 왜 화를 내는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매우 분명하고 철저하게 처리되고 해결되어야만 초신자들에게 고든 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는 병이 아니라 증상임. 도대체 사람은 왜 화를 냅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화는 근본적으로 병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화는 하나의 큰 문제이지만 성경 가운데서 화의 지위는 매우 작습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화의 문제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초신자에게 성경은 화내는 문제를 주의하지 않는데 이는 화를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병이 아니라 증상이기 때문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맹장염을 앓을 때 높은 열이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맹장염은 병이지만 열이 있는 것은 병의 증상입니다. 단지 열이 나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맹장만 잘라내면 열은 즉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화를 내는 것은 병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화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것은 병이 아니고 달리 병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의 증상을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알지 못한다면 로마서 6장 11절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비록 이 구절을 생각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말씀은 증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병은 근본적으로 자아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내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아가 처리를 받았다면 화내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각 방면의 자아의 표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의 각 방면의 표현을 처리했다면 자연히 자아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런 후에 화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성질을 다루는 길, 자아의 각 방면을 다룸. 첫째, 주관적임. 자아의 첫 번째 표현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아의 가장 큰 표현 역시 주관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것이 아주 강하고 언제나 자아를 중심 삼습니다. 그에게서 그의 자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정했다면 그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며 끝까지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찬성하지 않거나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그로 하여금 성질을 내게 합니다. 이런 유의 성질의 근원은 그의 주관적인 의지와 그의 주관적인 관점이 관철될 길이 없는 데 있습니다. 만일 그의 주관이 다루심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는 주여 이것은 당신의 손길이므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렇게 항복한다면 그 결과 성질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이렇게 다루심을 받은 적이 있다면 성질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질을 낼 때 그의 자아가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주관이 타격을 받고 허물어졌다면 그는 항복할 수 있고 자연히 성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교만. 자아의 두 번째 표현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을 마땅히 보아야 할 그 이상으로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처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인식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게 보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 아래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기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며 심지어 입으로 자기를 비평한다면 그는 즉시 이로 인해 화를 냅니다.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바로 그의 교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질의 근원이 교만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회방, 능욕과 비평을 받을 때 반드시 주여 이것은 당신의 다루심이므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봄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손에 굴복한 사람이며 자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자연히 그의 교만은 사라지게 되고 그의 성질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일단 자기의 교만을 처리하면 성질도 자연히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자기 사랑. 자아의 세 번째 표현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자기만을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중심 삼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필요에 있어서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관심합니다. 먹는 것도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거하는 것도 좋은 데 거하려 하며 잘 때도 좋은 것을 찾고 사용하는 물건 역시 가장 좋은 것을 찾습니다. 만일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고 편안한 곳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어 살게 하며 좋은 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어 앉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를 사랑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성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손상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그의 자기 사랑을 손상시키면 그는 자연히 크게 성질을 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처리하지 않고 성질만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응당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자아가 다루심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응당 화를 내야 할 것 같은 많은 때에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내지 않고 보호될 것입니다. 자아를 처리받기 원치 않는 사람의 성질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자아의 네 번째 표현은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물질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물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자아는 음식과 재물, 기타 물건들을 애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므로 그가 아끼는 잔을 깨뜨리거나 혹은 그가 귀히 여기는 것을 손상시키면 그는 즉시 크게 화를 내는데 이는 그가 그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리받지 않으면 그의 성질이 처리될 수 없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쉽게 잘 낸다면 그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로렌스가 한 번은 손으로 나무를 두드려보고 유리를 두드려보고 또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는 동일한 손으로 세 종류의 다른 물건들을 두드렸지만 반향하는 소리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때 로렌스는 소리가 다른 것은 손 때문이 아니라 물건 안에 있는 본질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성질 역시 이와 같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본질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당신 안에 있는 성질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채 그의 성질만을 다루려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려 할지라도 영원히 성질을 다룰 길이 없는데 이는 그가 오직 성질이라는 증상만을 다루고 성질을 내는 병의 근원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질의 원인. 우리는 이미 성질이 병이 아니라 병의 증상임을 보았습니다. 병의 증상에서 우리는 병의 원인을 진단해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질을 낸다는 것은 그에게 약간 비정상적인 상태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질을 내는 원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질을 내는 사람은 환경이 조금만 순조롭지 않으면 즉시 원망하고 성질을 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빛비춤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립니다. 그는 도무지 환경 중에 있는 성령의 다루심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안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질을 내는 사람은 대개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안배를 내주셔도 그는 도무지 만족해하지 않으며 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자기 일만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며 오직 자신의 일에만 흥미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올 때 그는 번거로워합니다. 만일 그의 작업 시간이 너무 길면 그는 즉시 성질을 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번거롭게 하면 그는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의 자유를 침범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질을 내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일만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성질을 내는 근원은 다 자신에게 있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은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뭔가 얻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도 얻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질투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이러할 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러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얻는 것을 보면 즉시 질투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은 가장 천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느낌은 사단과 하나입니다.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실족할 때 그는 즉시 즐거워합니다. 그의 성품은 사단과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속에 가득한 것이 질투입니다. 반드시 그의 질투가 그의 마음에서부터 뽑혀져야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질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도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며 그는 다른 사람을 밟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들이기를 배움. 그러므로 우리는 성질이라는 것이 자아에서 나온 것이며 자아의 어떤 한 방면만 다루심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아의 많은 방면들이 아직 다루심을 받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비춤을 얻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응당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이며 주여 당신이 안배하신 것은 모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소와 양들이 목자의 수중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목자를 알지 못하고 다만 목자의 손에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단지 환경만 보고 환경 뒤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자연히 평안이 없게 되고 쉽게 성질을 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환경이 다 우리 목자의 수중에 있으며 우리 목자가 주신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성령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인다면 모든 소극적인 상황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후에 성질이 나온다면 우리는 즉시 이것이 자아가 있음으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서 빛 가운데서 구원받고 신속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